6장 Enforcing Shared Value. 네, 여기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어떤 사회에서는 전일적으로 홀리스틱하게 Shared Value, 공유된 도덕적 가치를 강제해서 모든 사람이 그에 따라야 한다. 자기관여적 행동이나 타인관여적 행동 따위의 구분은 없으며, 모든 사람들은 사회가 필요하다고 규정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범위에서 자유는 언제든지 간섭될 수 있다. 라는, 인류 역사상 모든 사회에서 통념으로 받아들여지는, 이런 대중적 의견의 집대성한, 썰 데블린 경, 이 사람 또 귀족이죠. 네, 이 사람의 의견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블린이 DEVLIN인데, 저는 이 데블린을 보면서 닥터 이블 이 스펠링 안에 닥터 이블이 다 들어가 있어. D 그 하여튼 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사악한 명제들을 주장하는데. 아, 그래요? 예, 지금 닥터 이블뿐만 아니라 데블린 자체가 그 스파이더맨에서 초록색 그 박사 악마가 데블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데블린 경이 사람들의 어떤 통속적인 통념들을 나름 책으로 정리했는데 그걸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데블린의 해체 명제. 로마자 1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숫자 1로 돼 있는데 1절 데블린의 해체 명제. 문단 2. 사회 존속은 공유된 도덕적 관점의 유지에 달려 있다. 문단 5. 데블린에 의하면 공유된 도덕을 위반하면 생기는 두 가지 해악이 있다. 첫 번째는 가시적 해악. 다수가 하게 되면 사회가 망하는 것. 예를 들어서 알코올 탐닉이다. 이에 대해서 비판자들은 문단 7, 가시적 해악은 그것이 신체를 약화시키고 다른 독립적 해악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지 공유된 도덕을 침해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니다. 데블린 말대로라면 공유되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객관적 해악이 달라져서 가시적 해악이 나타나느냐 아니냐가 달라져 버리는데 이는 말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섹스에 탐닉한다 해도 별 문제 없죠. 그 알코올이랑 달리 뭐 일주일에 한번 하건 두번 하건 세번 하건 네번 하건 다섯 번 하건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육체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다 보면 너무 많이 하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또안 하기 때문에 섹스 탐닉. 그래서 이 공유된 가치는 그 사회 공유된 가치는 섹스에 탐닉하면 안 된다. 일주일에 한 번만 해라. 이런 공유된 가치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 공유되었느냐에 따라서 가시적 해악이 달라지느냐. 그런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는 사회적 규준이 없는 사회에서도 일주일에 여러 번 해도 상관없는 거고, 실제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상관없는 거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는 기준이 있는 사회에서도 일주일에 여러 번 해도 상관없는 거고. 그래서 안 달라지기 때문에, 공유된 도덕을 위반해서 생기는 해악이 아니란 말이죠, 이 해악은. 그 행동 자체가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떤, 독립적 해악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지, 어떤 도덕이 공유되었고, 그 공유된 것을 위반했다는, 그런 이유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시적 해악을 들어서, 공유된 도덕을 위반하면 안 된다. 라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죠. 또한, 공유된 도덕 내의 것이라도 다수가 하게 되면 문제되는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를 안 낳거나 한 명만 낳자. 옛날 1980년대에 공유된 도덕 뭐 의무이기도 했고 지금도 공유된 도덕 내의 것이죠. 어떤 부부가 자율적으로 낳는 애의 수를 제한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공유된 도덕 내의 범위란 말이죠. 근데 모든 사람이 애를 안 낳게 되면은 적어도 이민이 없는 한 많은 문제가 생기겠죠.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또 애를 안 낳는데도 문제가 생길 거고. 또한 그 순풍산부인과 할때그 순풍순풍 애를 많이 낳는 것도 공유된 도덕의 범위 내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애를 모든 사람들이 10명씩 낳았다. 그러면은 사회가 많은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 이 가시적 계약이라는 것은 공유된 도덕 위반과는 관계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알코올 탐닉, 섹스 탐닉, 산화 제한, 순풍순풍 이런 걸볼 때, 공유된 도덕 위반의 첫 번째 해악으로든 데블린의 논거는 건전하지가 않다. 문단 9. 두 번째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해악. 이것이 이제 데블린의 해체 명제인데, 공유된 도덕 중 하나를 깨면 전체 도덕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이 공유되어 있는데 그것을 공공연하게 위반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도덕을 준수하고자 하는 그런 준수 정신이 위협받게 되고 다른 법들이나 도덕 질서도 지키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 도덕을 훼손하게 된다. 문단 12의 비판, 공유된 도덕에서 약간 벗어나면 모두 사회 붕괴를 가져온다는 근거에서 도덕을 강제한다면, 이런 논변을 모두 일관되게 유지한다면, 종교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 침해, 인종차별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다원적인 사회에서는 다소간 무엇이 공유된 도덕인가라는 규정에서부터 갈등이 있을 것이고, 수적으로 다수를 차지하는 인종이나 종교 혹은 가치관을 지닌 사람들이 공유된 도덕을 규정한다면, 그 이외의 종교 표현의 자유, 어떤 인종적 행위들은 모두 침해받게 된다는 거죠. 사회가 실제 붕괴하는가라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자유주의자가 지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옹호하는 쪽에 있습니다. 문단 12. 데블린은 미리 너무 이상적인 인간 존재를 상정하여 자유를 향유케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데블린에 따르면 사람들은 대부분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의지박약이라서 계속해서 공유된 가치를 위반한다고 말합니다. 문단 13. 이런 데블린의 공유된 가치를 위반하는 사람의 동기에 대한 해석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가치를 위반하는 동기는 사람마다 다양합니다. 물론 데블린경의 말대로 의지박약이 원인인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많은 경우는 자신의 행동은 제대로 된 도덕적 입장에 따를 때 허용되는 일이고, 즉 인습적 도덕이 아니라 추론된 반성적 도덕적 입장에 따를 때 허용되는 범위의 일이고, 자기와만 상관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공유된 가치를 위반하면서까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행위자는 이나중 탁구부라는 만화에 이제 거꾸로 읽으면은 예, 그렇죠. 예, 이것을 제대로 읽으면 상당히 부끄럽기 때문에 거꾸로 쓴다고 이나중 탁구부에서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위행위자를 재학시하는 사회에서의 위행위자. 그래서 만약 모든 사회가 특히 이제 영국에서 19세기까지 그랬단 말이죠. 애를 자유행위 못하게 하려고 팔을 갖다가 침대에 막 묶어두고 이런 기묘한 기구들도 팔고 엄청 죄악시하게끔 하는 어떤 설교라든지 그 당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깨쳤단 말이죠. 아, 이것은 전혀 도덕적인 것과 상관이 없다. 이런 결론을 내려서 혼자서 잘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의지박약이 아니라 그냥 자신의 반성적 성찰에 따라서 그냥 다른 사람의 해악을 주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현대사에서 동성애를 하는 많은 사람들도 의지부각이라서 동성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반성적인 도덕적 입장에 따랐을 때 자유의 범위에 당연히 허용되는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성적 취향을 따르는 것이라고 봅니다. 문단 14. 해체 명제가 공공의 해악을 끼치는 것을 방지하자는 데 호소하는 것이라면 이는 자유 원리와 아무런 차이가 없다. 만약 그러한 의미를 넘어서 단순히 다수가 공유하는 신념에 흡입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공공해악과 공중의 혐오 간에 아무런 구분도 긋지 못하게 되고, 만약 공중의 혐오만으로 자유 원칙을 침해하는 것을 정당하게 하게 된다면 입증 책임의 문제, 뭐 표현의 자유 침해, 종교의 자유 침해, 인종차별과 같은 그런 문제들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2절, 미래의 안정된 사회. 이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은 공유된 가치가 강제되어서 실행되어야만 사회가 안정된 통합의 가치를 유지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뭐 강제하면 다 똑같이 하니까 그 사회가 통합되겠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비약이고 위험한 발상입니다. 어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다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 삶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람들이 자기 삶에 가지고 있는 진지성을 너무나 무시하는 어떤 태도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사회가 강제하면은 그냥 따라가다 보면 생각도 다 비슷해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사회 통합을 위해서 공유된 가치나 가치관을 강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어떤 삶의 진지성에 대한 상당히 경시가 들어있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했을 때, 그 진지함이 상당히 커서, 그러한 강제를 하는 국가나 사회 다수에 대해서 오히려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 분열은 더욱 심화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영국 혁명에서 찰스 1세가 영국 국교회를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에 일관되게 실시하려고 했던 것, 이런 것들이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 사람들의 어떤 종교적 진지성에 대한 어떤 가치 절하 그런 것 때문에 찰스 1세는 스스로 위협을 초래한 면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종교 분쟁이 일어나는 모든 사회에서 볼때그 사회들은 종교적 다원성을 인정하는 사회가 아니라 다수를 차지하는 종파의 가치관을 일상생활에까지 깊숙하게 지키고자 하는 그런 사회에서 그 전쟁이나 내전이 많이 일어난다는 걸알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단 29에 보면은 밀은 어떤 공유된 가치가 필요하다는 A 사실로부터 그 가치를 법으로 강요해야 한다는 B 규범 간에 깊은 간극이 존재한다고 논하였습니다. A 사실과 B 규범은 구별되는 두 주장이다. 만약 공유된 가치를 강요한다면 안정성이 진작되기는커녕 분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서 자유주의적인 네덜란드 사회보다는 각 종파가 뭐 시아파, 순위파 있죠. 그런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삶의 양식을 모두 통제하려는 이슬람 국가들의 정치 체제가 훨씬 더 불안정합니다. 힘으로 그 분쟁이 표면화되지 않더라도 힘의 구심점이 사라지면 이라크처럼 내란 상태로 돌아서게 됩니다. 문단 30. 사회를 묶어주는 여러 요소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한 큐의 사회 통합을 제공하는 그런 가치가 필연적으로 존재하여 그런 가치를 강제하면 한 큐의 사회 통합이 되어서 사회의 안정을 더욱 도모하는 그런 경험적 면제는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역사는 그런 경험적 면제를 반증하였다고 볼수 있고, 또한 규범적으로도 그런 사회 통합이라는 것은 개인의 자유의 공정한 자유의 경계를 침해할 만한 독립적인 가치를 지니지 못하는 것입니다. 문단 3, 문단 3이 아니고 3절. 보수 명제, The Conservative Thesis. 문단 31. 이제 보수 명제를 살펴보자. 데블린은 해체 명제와 보수 명제를 구분하지 않았다. 그러나 바질 미첼이 그의 책, 세속적 사회에서의 안전한 법, 도덕 그리고 종교에서 데블린의 논변 중 일부를 명확하게 만들고 발전시키려고 시도했다. 문단 32. 미첼에 따르면 모든 사회는 그 사회의 독특한 것을 보존할 권리가 있다. 웨일즈 사람들은 웨일즈 언어와 웨일즈 축제, 웨일즈 전통과 관습을 보존하고 유지시킬 권리가 있는 것이다. 그것은 특징적으로 웨일즈스러운 것들이다. 문단 33. 그래서 미첼은 이러한 특징적으로 웨일즈스러운 것들, 이런 것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공유된 가치를 계속해서 강제하는 것을 정당화했는데, 미첼은 외부적 침략자로부터 사회의 자율성을 보존하는 것과 그것이 A라는 규범이죠. 내부 멤버들에게 일률적으로 삶의 패턴을 부과하는 것, B 규범을 구분하는데 실패하였다.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한 논변은 식민지 지배에 반대하고 소수 문화를 보존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그 사회 내부에서 새로운 실험을 하고 다양성을 진작시키려고 하는 사람에게 획일성을 강요한다는 매력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게 되는 것이다. 즉, 서구 사회가 어떤 다른 비서구 공동체의 어떤 삶의 패턴, 그리고 그 삶의 패턴이 다른 사람들의 공정한 자유, 다른 공동체 구성원들의 공정한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자유 경계 범위 내에 있는 삶의 패턴을 어떤 여러 가지 문화적 이유를 들어서 바꾸고자 하는 것,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이유를 들어서 내부 멤버들에게 일률적으로 어떤 삶의 패턴을 강요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차원의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하나의 자유 침해로 그 내부에서 비판받아야 되는 일인데, 미첼은 이두 가지를 구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어떤 내부의 침략자로 사회 자율성을 보존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왜 내부 사람들에게 획일성을 강요한다는 그런 규범을 필요로 한다고 잘못 생각한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모로코 사회에서 히잡을 착용하는데, 히잡이라는 것은 머리카락만 가린 모로코는 이제 이슬람 사회 중에서도 많이 개방된 사회이기 때문에 머리카락만 가리는 베일을 쓰는데, 그 베일을 쓰는 거에 대해서 서구 이제 여성주의자들이 분석해 보고, 역사적인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그 베일이라는 것은 이슬람 종교 내에서 여성에 대한 어떤 차별적인 전제를 깔고 있는 관습이란 말이죠.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의 해석이 될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그런 무기가 될수 있을 뿐이지, 그 베일을 서구의 정권이 그것을 강제적으로 벗겨버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문화적인 자율성을 보존하는 것이라 해도, 또 모로코 사회 내부에서 모든 여성들에게 베일을 강제하는 것도 옳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두 가지는 서로 다른 차원의 것이고, 이두 가지 모두에서 사람들의 자유를 보존하면서 동시에 그 사회의 자율성이 자유의 보존 결과로서, 사람들의 선택의 결과로서 보존되는 것을 도모해야지, 강제를 통해서 사회의 어떤 특징적인 것을 보존하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문단 34. 또한 미첼의 논거에 따르면 독특한 문화나 관습이 현재 지배적이지 않다면 현재의 보수보다는 그 독특한 것의 복구를 지지하게 되어 결국 반동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로코 사회에서 사람들이 히잡을 20년 뒤에는 더 이상 쓰지 않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모로코 사회의 어떤 독특한 풍경, 여대생들이 히잡을 알록달록 패셔너블하게 쓰고 다닌단 말이야, 지금. 그런 어떤 알록달록한 모습을 볼수 없으니 모로코만의 독특한 것이 사라졌기 때문에 히잡을 모든 사람들에게 강제한다는 어떤 반동적인 강제, 이런 것들을 지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보수 명제를 넘어서서 어떤 독특한 문화나 관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현재의 상태를 급격하게 변화시키려는 그런 반동 면제까지 나아가기 때문에 어떤 사회의 안정성, 자율성, 이런 것과 더더욱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문단 36. 데블린은 제도가 옳고 그르냐에 상관없이 지금 현재의 다수 보통 사람에게 역겨움을 가져오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금지의 정당성은 민주적 과정으로부터 도출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게 보통 민주주의를 다수결의 원칙과 혼동하는 많은 사람들이 범하고 있는 오류를 데블린경이 집적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무언가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결정하는 주제가 엘리트가 아니고 보통 사람, 보토 아람이 아니라 보통 사람인 이유는 소맞자 1, 서로맞자 1, 엘리트 의견에는 상호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으며, 둘째로 엘리트가 그런 일들을 결정하게 되면 엘리트의 과두제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첫 번째로 대중의 견해도 상호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죠. 두 번째로 대중이 그런 일을 결정하게 되면은 민중 독재가 등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버리면은 이게 뭐 근거라고 때문이다 뭐 이런 말로 제시해놨지만 진정 근거는 아닌 거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민주적 가치를 가장 최고의 가치라고 본다면은 민주주의는 곧 다수결의 원리와 동일하고, 그렇다면 다수결에 의해서 보통 사람의 역겨움을 가져오는 것을 건지하는 것이 그 민주정체의 다수를 이루는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오도한 이해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데블린의 문단 37 민주주의 이론에 따르면 대중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독재도 민주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 나치도 민주주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어떤 전제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면은 표현의 자유나 이런 것들이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못하는 상태가 오래되면은 애초에 말하고 싶은 것이 없어지는 상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현존하는 어떤 정체를 지지하는 사람이 다수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지지하는 사람이 다수이기 때문에 다수결의 원칙과 동치인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그 정체는 민주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이것은 완전히 궤변론이죠. 데블린 자신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했기 때문에 어떨 땐 견해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소수 의견을 중시해야 한다기도 하고, 집권자가 단순히 사람들의 머릿수를 세는 일이어서는 안 된다고 하기도 한다. 그래서 문제는 데블린의 민주주의 이론이 일관되면서 동시에 매력적인 정치 이상으로서 정립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단순히 다수결과, 단순 다수결과 동치시켜버리는 그런 이론은 초등학교에서나 통용되는 이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뭘 하면 민주적으로 결정해야 돼. 이러면은,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짜장면 집에 가가지고 난 짬뽕, 짜장, 뭐 볶음밥 이러는데 민주적으로 다 짬뽕으로 통일하자 이런 거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민주주의다 하는 거는 거의 초등학생 수준인 거고, 우리가 도킨의 자유주의적 평등에서 봤듯이 선택에 민감한 문제와 선택에 둔감한 문제는 구별되어야 되며, 선택에 둔감한 문제는 헌법이 기본권 구조에 위치해야 된다. 만약 민주주의가 다수결과 동치라면 헌법 자체가 있을 필요가 없죠. 모든 것을 그때그때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하면 될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홀로코스트나 소수 인종차별이나 뭐 이런 것들 다 정당화되는 거겠죠. 이것은 민주주의의 기초를 파괴하는 일입니다. 어떤 소수의 기본권이 지켜지지 않을 때그 소수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다수의 의견은 결정을 볼 가능성이 높고, 이런 배제를 통해서 자신들이 일관되게 다수의 관점을 관철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배제하고 구계자로 내몰고 박탈하고 차별하는 것에 의해서 손쉽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체는 민주주의가 될수 없죠. 민주주의라는 것의 핵심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요번 게임에서는 내가 졌다, 그렇지만 다음판에서는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랬는데, 영구적으로 너는 다음판에서도 말하지 마라, 너는 다음 판에서 당신의 힘을 기를 수 있는 어떤 문화적인 자율성을 가지지도 마라. 이런 식으로 그 민주주의 게임의 기초를 없애버리면은 이것은 결국 지속 가능한 안정된 민주 정체의 토대를 스스로 파버리는 일이 되는 거죠. 한번 게임에서 지면은 저 사람들이 주장하는 모든 것을 다 따라야 된다면은 그리고 다음 판은 주어지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경쟁이라는 것은 성립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나치가 집권했을 때맨 처음에는 공산주의자들을 쳤죠. 그 다음에는 사회민주주의자를 쳤고, 그 다음 가톨릭 교인들을 쳤습니다. 각각을 칠 때마다 자신들은 다수파에 연합되어 있다고 안심해 있지만, 결국 처음에 공산주의자를 쳤을 때, 그때, 최소한의 그 민주주의의 옹호자들이 연합해서 나치에 대항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블린의 논리는 나치의 논리와 같은 것이고, 역시 그 스파이더맨에 나오는 박사의 이름에 어울리는 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식의 어떤 논의를 보통 사람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역시 설득력 있게 논파할 수 있도록 자신의 근거를 준비하는 일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의 하이라이트 불쾌한 패, 오펜시브 뉴선스를 보겠습니다. 문단 40.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필수적인 제도를 판별하는 또 다른 기준은 미체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제도의 사회적 중요성이 크고 그것을 수정하는 정도가 클수록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제도의 사회적 중요성이 큰 것, 많은 다수에 의해서 공유되고 있는 것, 그것은 필수적 제도로서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지만, 이런 기준에 의해서, 판별된 필수적 제도를 보존해야 된다는 논리 자체도 첫 번째 해체 명제에 근거하고 있구나. 해체 명제는 입증 책임을 지키지 못하고, 사소한 관용조차도 부정하는 그런 논리로 미끄러지기 때문에 옳지 못하다고 했죠. 두 번째로 개인에 대한 해악 방지로 환원될 수밖에 없고, 개인에 대한 해악 방지 원칙은 미래의 다른 독립적인 원칙, 혹은 자유주의적 평등론에 의한 경계긋기에 의해서도 충분히 설명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불어 필수적 제도니 많이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문단 41. 따라서 사회가 핵심적 제도를 보존할 권리가 있다는 보수명제는 다른 고려사항을 근거로 해야 된다. 중심적 공유 가치로부터의 이탈은 사회적 환경을 변화시키고 사회적 환경의 변화는 특정한 사회적 환경에 적응해 있던 개인들에게 커다란 폐가 된다. 문단 42. 만약 이러한 논거에 의해서 공유 가치로부터 이탈된 행위가 금지된다면 그 행위는 단순히 불쾌하기 때문에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불쾌한 폐가 되기 때문에 금지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보수 명제의 다른 고려 사항 이것은 한번 진지하게 논의할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죠. 중심적 공유 가치로부터 어떤 사람이 이탈했단 말이죠. 그것은 사회적 환경을 변화시키고 그 사회적 환경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폐가 된다고 주장했어요. 최근에 이 토니 블레어가 발언을 한 것이, 베일을 쓰는 무슬림 여성들의 복장은 이슬람교를 채택하고 있지 않은 많은 영국 사회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일으키고 괴리되었다는 느낌, 그런 것들을 준다. 그래서 잭 스트로 하원 의원은 우리 사회의 공유된 가치는 서로 얼굴을 보여줌으로써 사람들과 연결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다.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 것은 사람들에게 어떤 불안감을 조성하고 자신 스스로 사회 일원이 되지 않기를 거부하는 행위로 이해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뭐 이런 것이 폐를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단 40이 그 행위는 단순히 불쾌하기 때문에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불쾌한 폐해가 되기 때문에 금지되는 것이다. 이두 가지를 구분짓는 것은 무엇인가? 한 가지 구분의 기준은 바로 원치 않는 사람에게 억지로 들이미는 것이냐 아니냐다. 들이밀다. 영어로 하면 thrust upon이죠. 그래서 아주 들이대고 있다. 우리가 통상 말하는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벌레 같은 거 싫어하는 여성분에게 배짱이를 잡아서 얼굴에 들이대면 불쾌한 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공공장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행해졌다는 것만으로 불쾌한 것이 곧바로 불쾌한 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해변에서 밤에 연인이 하는 것은 불쾌한 폐가 아닙니다. 그 사람 이렇게 지나가다 해변에 담배 피로 이렇게 나왔는데 나는 이제 친구들하고 그냥 놀러 왔는데, 맥주 먹다가 인생이 허무하네 이러고 담배로 나왔는데, 저쪽 바위 뒤에 보니까 아주 음란한 소리가 들리면서, 어휴, 어두컴컴한데 두 명의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나는 그냥 보든지, 아니면 자리를 보통 피하겠죠. 그냥 피하는 것은 다른 데서 담배 피워도 가도 되고, 내가 지금 여기 수영하러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하여튼, 불공정한 희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쇼핑몰에 나지 않은 것은 불쾌한 폐란 말이죠. 나는 쇼핑몰에 쇼핑을 하러 왔지, 그것을 보고 싶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나의 많은 방해를 주고 있어요. 이게 나의 일상적인 행동에 어떤 부당한 희생을 요구하는 그런 행위라. 두 번째로 극장에서 티켓을 팔아 음란물 공연을 하는 것은 불쾌한 폐가 아닙니다. 그 티켓을 사고 샀다는 것은 음란물을 너무 보고 싶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음란물을 보고 싶었던 사람들이 왔던 그 폐쇄된 장소에서 음란물 공연을 하는 것은 offensive nuisance가 아닙니다. 그래서 EX12에서 윗줄에서 제공된 것이 그냥 offensive 하다, 불쾌한 것이다, offense다. 명사형으로서는 offense라 그러죠. 불쾌한 것이라고는 할수 있겠죠. 나는 어디서든 음란물 공연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 사회의 어떤 참을 수 없는 어떤 부패라고 본다. 그래서 아주 불쾌하다. 그렇게 한다면은 그리고 뭐 해변에서 내가 안 보이는 데서 누가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로 나는 불쾌하다. 이것이 이제 존 스튜어트 밀이 해악이 되지 못한다는, 그래서 자유 간섭의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전형적인 경우고, 두 번째 것은 두 번째 줄에 있는 것들, 쇼핑몰에 낮에 하는 것, 대학 광장에서 음란물을 공연하는 것은 원치 않는 사람에게 불쾌한 것을 억지로 들이미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달리 판단해야 된다. 문단 43, 조엘 파인버그는 불쾌한 행위가 법적으로 허박되려면 충족시켜야 되는 두 가지 조건을 정식화하였다. 조건 1, 사회 전체로 봤을 때 지나가는 사람 모두를 랜덤하게 환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나 조건 1에는 파인버그가 예외를 설정했습니다. 종교적인 소수자나 인종적 소수자를 환하게 하는 것은 랜덤한 사람들을 다 환하게 혹은 불쾌하게 하지 않아도 조건 1을 충족하게 된다. 예외가 되는 근거는 바로 평화를 깨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말미에서 그건 다시 다른 근거를 제시하는데, 불쾌한 말로 모욕받은 사람은 열받은 것을 공격적인 행동으로 표출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면 결국 열받은 채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은 그들의 삶에 짐을 지우는 일이라는 거죠. 영어로 보면은 But in the end, he veers away from this. Veers away 하면은 여기서 돌아가다, 좀 떨어지다 이런 뜻입니다. From this는 그 예외로 제시한 평화를 깨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는 근거, 그거를 말하고. And argues that the law cannot permit those who are insulted by offensive remarks to vent their anger in aggressive behavior. 공격적인 행동으로 그들의 분노를 표출하는 것을 막는 것을 법이 허용할 수가 없고, but at the same time it is bothersome for them to live with their rage. 이 열받고 계속 살아가는 것은 짐을 지우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조건 1과 조건 2를 조건 1은 이렇고 조건 1은 원칙과 예외로 이루어져 있는 것. 조건 2는 합당하지 않은 노력이나 불편을 겪음 없이 그 자리를 피할 수 있다면 그러한 불쾌한 행동은 금지되어서는 안 된다. 조건 2는 우리가 방금 논의한 예들을 구별한 기준, 즉 thrust open이냐 아니냐, 원치 않았는데 들이대느냐 아니냐의 구분과 유사한 기준입니다. 문단 44에서 무엇이 불쾌한 폐인가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조건 2로도 충분하다고 CL10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데 좀더 읽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는 시각적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일단 적용된다. 냄새 소리는 이와 다른 기준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냄새와 소리는 그 근원지가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장소일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들이미냐 안 미냐 이거는 시각하고 관련된 거죠, 그렇죠? 내가 지금 수업 시간에 공부하러 들어왔는데 대학교 강의실에서 두 커플이 아주 딥키스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내 눈앞에 들이댄 거 아닙니까? 칠판 보려면 앞에 앉은 커플이 보이니까. 근데 이건 시각인데 내 눈앞에는 안 보여. 내 뒤에 앉아 있어. 이 사람이 어제 고구마를 삶아 먹었는지 아주 심각한 독가스를 내뿜고 있단 말이야. 근데 눈앞에 들이대지는 않았지만 냄새의 근원이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 냄새는 불쾌한 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들이대느냐 안 되느냐 이걸 좀더 정식화해 가지고 냄새 소리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기준을 한번 살펴보자. 그 기준은 바로 공정성이다. 공통점이 없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기 위해서는 환경을 공유할 수밖에 없는데 불쾌한 폐는 다른 사람들의 매일의 합법적 활동을 희생시킵니다. 즉 정당성의 기준에 비추어 보아서 할 권리가 있는 활동, 공정성의 기준에 비추어 보아서 할 권리가 있는 활동을 희생시킵니다.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이 지내는 환경이 전적으로 동일해야지만 이 공정성 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공유되어야만 하는 그런 경우에 공정성 기준이 적용되겠죠. 환경을 분리할 수 있는 쉬운 방안이 있다면 공정성 논의는 적용될 여지가 없겠죠. 예를 들어서 누드 비치와 그냥 비치를 분리하는 것은 바닷가에서 나체 때문에 쇼크를 받는 사람들이 피서 활동을 보장하면서도 개인의 벗고 싶은 행위를 법적으로 처벌하지 않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방향, 방시가 되는 사적인 공간에서는 무엇을 하든 이 논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방음이 된다 하더라도 환경이 전적으로 동일할 필요는 없어 일부만 동일해도 이런 공정성 논의는 적용되겠죠. 아파트에 사는데 윗집에서 애들이 쿵쾅거린다. 뭐 조금 쿵쾅거리면 괜찮겠지만 자지도 못하게 계속 쿵쾅거린다면은 나와 너의 아파트는 다른 아파트, 구분 소유권의 객체이지만 집합 건물의 구분 소유권의 객체이지만 분명히 그한 층과 위층은 그 천정과 마루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역시 공정성 논의가 적용되어야 하겠습니다. 문단 44까지 봤는데 CL10은 조건이 즉 들이미는 것즉 공정성의 조건으로서 무엇이 불쾌한 폐인가를 정의하는 조건은 충분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먼저 조건 1의 예외를 봅시다. 예외를 종교적 소수자, 인종적 소수자를 화나게 하는 것은, 랜덤한 사람들을 다 화나게 하지 않아도 조건 1을 충족한다고 했죠. 그런데 이 근거가 평화를 깨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 요거는 제가 볼때 정합성이 있는 근거라고 보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론을 논하는데 갑자기 거대한 걸 들고 온 거죠. 평화를 �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들고 오는 것은 정합적인 논의라고 보기 힘들고, 두 번째로 이제 그 분노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데 이것은 그들에게 짐을 지우는 것이다. 여기서는 공정성의 논의를 도입하지 않고서는 그것이 번들썸이 그 짐이 도덕적으로 고려할 만한 짐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어떤 정치가가 고문 기술자를 갖다가 부리면서 많은 사람들을 민주화 시절에 고문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그 사람들 그 사람 고문 기술자 본인도 그렇고 그 당시 그 중정이나 안기부에서 근무했던 많은 사람들이 입을 꾹 다물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어떤 근거는 없지만 거의 그 피해자들의 증언으로 확실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말하면서 막그 사람이 출근하는 국회 앞에서 고문 살인자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 사람이 분노를 안고 살아가야 되겠죠. 아, 이런 소리 맨날 들으면서. 근데 그 분노는 부당하게 지는 분노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번들썸이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하나 아니냐는 역시 공정성의 기준이라는 것으로 해소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만 이제 랜덤하게 모두를 화나게 해야 된다는 이 조건 1의 원칙. 그러니까 조건 1의 예외는 조건 2의 그냥 융합이 될수 있죠. 공정성의 원칙으로 융합이 될수 있고. 조건 1의 원칙은 CL10이 단순히 버려버렸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 사회의 일반적인 기준으로 그 사람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 즉 문화적인 차이나 가치관의 차이, 종교적인 차이에 의해서가 아니라 개인적인 어떤 예민함에 의해서 화나는 것은 불쾌한 폐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조건 1을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엄청 예민할 수가 있어요. 공부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보통 연필 굴러가는 소리라든지 책장 넘기는 소리는 보통 대학이나 시립도서관에서 통상 있는 소리란 말이죠. 근데 이제 뜯는 거 이런 것은 보통 사람들이 다 랜덤하게 누구한테 물어봐도 뭐냐고 뜯는 거 도서관에서 공부하는데 뜯는 거 마냥. 근데 어떤 사람은 연필만 소리 상상 나도 아이씨 막 이러면서 포스트잇 탁탁 붙이고 그러죠. 저기 음료수 갖다 먹으러 오면은 포스트잇이 탁 붙어 있어요. 연필 소리 내지 맙시다. 아니 도서관에서 연필 소리 내지 말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근데 그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지. 그 사람 자신이 엄청 예민한 거니까. 근데 그 사람 빼고는 괜찮단 말이죠. 그 사람이 계속 포스트잇 붙이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불쾌한 폐고, 연필 소리를 내는 것은 불쾌한 폐를 구성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가치관의 차이, 인종적 차이, 종교적 차이,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개인적인 특이성에 의해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통상인의 판단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포섭되느냐 안 되느냐 요거 차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종교적 인종적 그런 차이를 논외로 하고 통상인의 판단은 적어도 조건으로서 넣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통상인의 판단으로 불쾌할 가능성이 있느냐 요거는 넣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그리고 뭐 누가 남자 여자가 손잡고 요즘에 다 지나가죠. 조선시대에는 못 그랬지만 요즘 시대에 통상인의 판단으로 손잡고 지나가는 것이 이미 불쾌하다. 요것은 이미 통상인의 판단을 벗어난 거라고 볼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어떤 문화적인 어떤 문화적이라기보다는 어떤 통상인의 어떤 불쾌와 막 죽을 것 같다, 막 예민해서 죽을 것 같다 이런 것을 구분하는 것은 충분히 합의될 수 있는 기준이고, 요것까지 없애버리면은 너무 공허해지죠, 윤리학 원칙이. 뭐 그러면은 그 남녀가 손잡고 지나가는 것까지 하나하나 다 자유론에 의해서 막 증명해가지고 불쾌한 폐가 되냐 아니니 이런 것까지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정도의 조건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 조건 1, 즉 문화적 차이, 인종적 차이와 뭐 종교적 차이 이런 것들을 논외로 하고 개인의 특이성에 의해서 발생하는 어떤 예민함, 요것 때문에 생기는 괴로움은 불쾌한 폐에서의 폐를 구성하지 않고, 두 번째로 공정성을 위배하는 어떤 일상생활에서의 희생, 이것을 발생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불쾌한 패다. 문단 45, 여기서 공정성의 원리를 좀 자세히 살펴볼 건데, 문단 45에서 불쾌한 패라고 규정되었다고 해서 바로 그 행위의 법적 금지를 정당하는 것은 아니다. 불쾌한 패로 규정돼서 일견적 의미, prima facie에서 법적 개입을 허용하는 영역이라는 것을 함의할 뿐이다. 간섭이 실제로 정당화되는 것은 여러 가지 고려 사항과 다양한 집단의 주장을 평가한 연후에 결정된다. 자, 여기서 공정성의 논의. 백인이 다수인 사회에서 백인 커플들은 공공장소에서 손잡고 뽀뽀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면서 흑백 커플이 그런 것은 불쾌한 패고, 불쾌함을 느끼는 사람이 다수라서 간섭해야 된다는 것은 공정성 기준을 위배한 받아들일 수 없는 차별이다. 그래서 우리가 공정성 기준을 적용할 때는 규범적인 추상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규범적인 추상화 필요하죠. 그래서 야, 백인 커플들은 뭘 하든 상관없는데 흑백 커플은 안 된다. 뭐 요걸 갖다가 추상화를 거부하게 되면은 공정성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또 이성애 커플이 손잡고 다니는 것은 폐가 아닌데, 동성애 커플이 손잡고 다니는 것은 불쾌한 폐다. 이것은 공정성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보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한 영역의 행위를 추상화해서 모두 제약할 수 있는 그런 폐가 아니라면 공정성의 원칙을 위반한 간섭이기 때문에 불쾌한 폐로서 인정될 수 없는 것입니다. 문단 46, 밀은 불쾌한 폐에 대해서 자유론의 한 문단에서 짧고 불만족스럽게 다루었을 뿐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행위자 자신에게만 침해를 가하는 많은 행동들은 법적으로 금지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동일한 행위가 공공장소에서 행해졌을 때는 예법에 어긋나는 행위가 되어 다른 사람에 대한 불쾌감을 부과하는 행위의 범주에 들어서게 되며, 불쾌감의가 아니고 불쾌감을이죠. 따라서 정당하게 금지될 수 있다. 밀은 여기서 중요한 점은 행위의 공공성이며, 이런 종류의 행위는 사적으로 행해졌을 때 도덕적으로 괜찮은 것, 허용되는 것들도 공공적으로 행해졌을 때는 불쾌감을 부과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올바르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공공적으로 행해지는 불쾌한 행위들을 예법에 어긋나는 이유로 너무 빨리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불쾌감을 주는 행위의 범주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빨리 범죄에 집어넣고 있다고 하는 이유는, 여기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다 과연 예법의 위반이 밀 자신이 제시한 간섭의 이유로서의 포괄적인 원칙, 즉 다른 사람에 대한 해악을 끼치는 행위로서 간주될 수 있느냐가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밀이 채용한 해악 개념에 따르면 다른 사람에게 단순히 불쾌감을 주는 것은 해악에 해당되지 않죠. 사적인 행위 장소에서 행해졌을 때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더라도 해악을 끼치지 않는다면 공공장소에서 불쾌감을 주더라도 마찬가지로 해악을 끼치지 않는 것이죠. 밀은 어떤 행위가 사회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는 모두 다른 사람에 대한 해악으로 나온다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가 공공적으로 행해졌을 때 해악을 준다고 말한 듯한 인상을 주는 거죠. 그러나 이들 행동을 간섭 가능한 범주로 놓게 되는 이유는 단순히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불쾌한 폐가 되려면 갖추어야 하는 조건에서 나온 다른 사실들, 즉 공정성을 위배하여 다른 사람의 일상생활에 부당한 희생을 치르게 한다는, 그러한 요건 때문에 나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미리 해악 방지라는 이유가 자유를 제한하는, 자유에 간섭하는 그러한 포괄적인 이유라고 생각하신 것은 오류이고, 해악 방지라는 근거와 상관없이 정당한 법적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범죄의 행위는 분명히 존재한다. 적어도 미래의 해악의 개념화, 좁은 해악 개념에 따르면 불쾌한 것은 해악이 아닌데, 그 불쾌한 것이 공공장소에서 공정성 기준을 위배했을 때는 법적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다. 요즘 젊은이들이 혼전 선교를 하는 것은 매우 불쾌하다. 내 눈앞에 벌어지고 있지 않더라도 불쾌하다라고 말하는 할아버지가 있다면, 그 할아버지의 불쾌함은 적어도 그것이 그 동거 커플이 혼전에 성교하는 그 자취방에서 이루어지는 한 할아버지의 불쾌함은 도덕적으로 아무런 고려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할아버지가 지하철 노인석에 앉아 있는데 그 대각선 앞에서 그 커플이 성교 행위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때 느끼는 할아버지의 불쾌감은 할아버지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지하철을 뭐좀 불쾌감 없이 그냥 일상생활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권리를 공정성 원칙을 위배하여 침해한 불쾌한 폐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미래의 좁은 해악 방지라는 좁은 해악 개념, 그리고 그 좁은 개념에 의거한 해악의 방지라는 그런 근거와 상관없는 정당한 법적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범죄의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갈로 안에서 이야기할 듯이 결국 공정성 평등한 자유 경계 이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포괄적인 자유를 경계 끊는 이념이고, 해악을 뭐 자기 관여적 행동, 타인 관여적 행동 이렇게 나누고, 그래서 이게 물리적으로 자기 관여, 타인 관여 이런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간섭의 이유에 관련된 건데, 이 간섭의 이유의 그 독립된 원리라는 것은 바로 해악 방지이다. 그래서 무엇이 해악을 구성하느냐 해서 또 구구절절한 설명을 널어놓고, 그렇게 널어놓아가지고 간신히 해악 방지라는 또 개념을 설정했더니 또 해악 방지란 근거와 상관없이 법적 개입을 이루는 정당화하는 그런 범죄 행위도 나타나 버리면 또 애드호크식으로 막 이것도 정당화하고 예법이라는 말을 들이매고, 이런 것들은 정합성을 이미 잃어버렸다는 거죠. 미래 자유론이 해악 개념, 그러니까 문제 설정 자체를 잘 해야 되는데, 미래의 자유론은 그 결론들은 훌륭하고 미래의 수사학적인 그 웅변들은 매우 감동적이지만, 어떤 이론이 갖춰야 할 정합성, 그다음에 간결성, 명료성들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많은 불필요한 논쟁들, 불필요한 오해를 잃어버리는, 대중화되기도 어려운, 이거 뭐 밀의 자유론 이야기 하려면은 저도 3강은 해야 되니 3강 하지 않고서는 이거 뭐 밀의 해악 개념 제대로 이해하겠습니까? 이게 뭐 남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는 한그 사람의 무엇을 하든지 허용된다, 이한 문장 이해하려면, 제대로 이해하려면 뭐이 불쾌한 패도 다뤄야 되고 여러 가지 다룰 게 많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대중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위험도 있고, 그래서 자유론은 주의 깊게 읽어야 되고, 옆으로 가면 지하철에서 예수천국 불신지옥 하는 것도 교회에서 하면 괜찮은데 지하철에서 한다고 처벌받는 이유는 소리를 낼 자유의 경계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보통 집에서 해도 되는 것을 공공장소에서 하는 것을 처벌하는 이유는 공정성의 원칙에 따른 그런 원칙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불쾌한 패를 간섭 가능한 범주로 놓게 되었다 하더라도 형벌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행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조건 1의 원칙을 그대로 재구성해서 놓아뒀듯이, 그것은 통상인의 판단이라는 어떤 상대적 개념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뽀뽀하는 것은 요즘 지하철에서 종종 보죠. 봐도 뭐뭐그 정도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죠. 그런데 뭐 상대방의 옷 속에 직접 손을 넣어서 살을 만진다든지 이런 일을 지하철에서 한다면 그것은 만행이죠, 만행. 그리고 도서관에서 뭐 옆에 커플이 나란히 앉아가지고 공부하는 건 괜찮은데 뭐 손잡아도 괜찮아요. 그리고 뭐 요즘은 허벅지에 손을 올리기도 하는데 뭐그 책상 밑이니까 안 보이지 않습니까? 자기 책 보는데 안 보이는데 근데 쪽쪽 소리를 내면서 막 딕키스를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죠. 이렇기 때문에 이건 그러니까 통상인의 판단에 상대적인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상대적인 것으로서 형벌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도서관에서 허벅지 손 올리는 것은 되는데 조금 더 나아가지고 디키스 하는 것은 처벌한다 그러면은 아니 누구 빵에 가고 빵과 감빵을 가르는 기준이 과연 그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다수 통상인의 판단이라고 한다면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칙적으로는 민법의 불법 행위법에 의해서 해결돼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위에서 그 아파트 위에서 애들이 너무 시끄럽게 동동동동동 뛰어다닌단 말이죠. 근데 그 애들을 감방에 보낸다. 이것은 맞지가 않죠. 감방에 보내는 건 맞지가 않고 또 옆집에서 피아노 소리 난다고 해서 피아노 그뭐 치는 애를 감방에 보낸다든가 피아노 음악 연주가를 감방에 보내 이런 식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이 감내할 수 있는 소리의 정도라는 데서는 다 차이가 있는 것이고 결국 우리가 통상인의 판단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50데시벨은 괜찮고 60데시벨은 처벌이다 뭐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것이 되게 자의적인 형벌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원칙은 민법의 불법행위법, 즉 어떤 사람이 집에서 통상인이 집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 나는 조용하게 내책 읽고 자고 뭐 이런 집에서 보통 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하고 싶은데 옆에서 끊임없이 피아노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은 문법적으로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을 뭐 소송을 걸어서 받을 수 있는데 그때 판사가 통상인의 판단으로 그 사람이 손해를 계상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통상인의 판단에 들어가는 이유고 또한 그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도 있겠지만 미리 거래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당신의 피아노 소리를 참겠다. 그렇지만 피아노 소리를 내는 것은 통상인의 어떤 행위를 넘어서는 집 공간의 활용이죠. 그런 거는 원래 그 피아노 연습하는 데 가서 해야 되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참겠는데 한 하루에 3시간만 쳐라. 그리고 3시간 내가 참아주는 대가로 한 달에 매달 30만 원 달라. 이렇게 해서 거래를 할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래를 했을 때 30만 원씩 다 아래 위로 아래 왼쪽 오른쪽 밑에 이렇게 다 피아노 그 음악가가 냈다면은 뭐 굳이 처벌을 할 필요가 없죠. 그것이 통상인의 판단에서 좀 귀찮다는 소리를 하루에 3시간 낸다 하더라도 그게 굳이 국가가 개입해서 처벌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여기 되면 민법적으로 다 해결될 수 있는데 거래 비용 때문에 해결될 수 없는 경우가 있죠. 예주천국 불신지옥 하는 아저씨가 뭐 지하철 입구에서 하는 건 괜찮죠. 그냥 들어갈 때 1초 듣고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1인 포교 1인 시위를 부당하다고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 1초. 근데 지하철 탔는데 이렇게 앉아서 가는데 그 앞에 서가지고 같은 칸에 객차 안에서 예수천국 불신지옥을 계속 하면은 처벌받는 이유는 첫째로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란 말을 하면 안 되기 때문도 아니죠. 그거 자기 목회에서 하면 되죠. 공개 목회에서 사람들 불러가지고 비종교인들에게 해도 되고. 그런데 지하철에서는 하루를 마감하고 이제 퇴근을 하고 집에 조용히 들어가면서 이 밀온 리버티도 한번 읽어보고 이 MP3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옆에서 막 떠들어대면은 이걸 못한단 말이죠. 이거 나의 공정성을 위배해서 부당하게 나의 어떤 퇴근 시간을 희생시킨 거죠. 그 사람이 포교하는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래서 그거 갖다 그렇다고 처벌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하철 입구에 잠시 하는 것은 괜찮고 옆에서 막 떠들어댄다는 건 결국 통상인의 판단인데 이 통상인의 판단은 형법적 처벌을 완전히 기초지원은 확고한 토대가 될수 없기 때문에 그 아저씨한테 돈을 받아야 돼. 그 예수천국 불신지옥 가는 아저씨한테 내 생각에는 한 5만 원씩은 받아야 될것 같은데 30분에 5만 원씩 받을 것 같은데 그렇게 받으려면 그 아저씨가 안 주겠죠. 나는 포교하러 왔지 돈 내러 온거 아니다 이러면서 안 주니까 뭐 싸움 나고 폭행 일어나고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저씨는 집에 갈 거기 때문에 30분 포교하다가 집에 갔기 때문에 이 주소 알아가지고 소송을 걸 수도 없단 말이죠. 이웃집 피아노 아저씨랑은 다르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그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물리는 그런 행정적 조치로서 국가가 그 과태료를 물리고 그렇게 입수된 수입 국고에 기속된 과태료들은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의 지하철 환경 개선에 이런 데 써야 될 것입니다. 공사를 해도 소리가 아주 시끄러운데 지하철 포교자보다 더 시끄러운데 이유도 처벌 안 하는 이유는 첫째로는 포교는 공개 목회라거나 유인물을 나누어줌으로써 대체 가능한 방법이지만 공사에는 소음이 필연적으로 수반되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주위 빌딩 사람들은 비용이 높은 방음 장치를 설치하라고 할 수도 있고 좀더 시끄럽더라도 그동안 영업이 좀안 되는 옆에 뭐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 가게를 하는데 두두두두두두 하고 있으면은 손님들이 다안 오겠죠. 막 주위에 막 콘크리트 부서진 것도 지저분하고 그러면은 이 공사가 몇달 걸리냐. 방음을 아주 철저히 하든가 아니면 돈으로 내라 이래가지고 할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민사적 거래로 인해 해결되는 영역의 행위가 되는데 지하철 포교자는 돈을 지불하고 거둘 수가 없는 어떤 그 괜히 거두려고 했다가 그 예수천국 불신지옥 하는 아저씨랑 싸움 나면은 쌍방폭행으로 또 끌려 들어가서 벌금 300만 원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벌금 300만 원 물면은 또 전과가 남고 그러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해야 되고 개입의 형식은 징역이나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불쾌한 폐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 요즘에 제가 요즘에 주목하고 있는 불쾌한 폐는 버스 광고입니다. 요 신림동에 버스를 타면은 뭐 피콜로 안경점부터 해가지고 대출원 153에 5335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아주 시끄러워 미치겠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발상 자체가 공정성의 원리를 위배한 거예요. 버스를 타는 사람들은 교통수단을 이용했단 말이죠. 그 행정적인 목적 아니 그 교통수단이라는 서비스를 목적으로 해서 서비스 탔는데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 서비스 공간 내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귀를 점령할 자유를 갖다가 그 버스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식으로 친다면은 커피숍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커피숍의 사업자는 커피숍에 온 손님들 광고를 막 때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임대 아파트 건설한 국가는 그러면은 임대 아파트에 임대해서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 그래 국가에 돈 조금 내고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서비스 제공했지 이래가지고 국정 홍보처에서 매일 뭐 5시간씩 그 국정 홍보를 막그 요즘 아파트에 뭐 관리실에서 알려드립니다 이런 거 있죠. 이런 식으로 막 계속 관리실에서 알려드립니다 이런 거는 되게 꼭 필요한 것만 하는 건데 버스도 꼭 필요한 다음 정류장은 어디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어디입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들어야 돼. 이거는 그 서비스 자체의 목적을 위해 필수적인 행위지만은 그 공간을 단순히 이용하고 있다는 이유. 그래서 그 공간에 그 귀를 갖다가 우리가 갖고 있다는 이유로 그걸 하는 것은 불쾌한 폐죠. 버스 사업자가 공정성의 원칙을 위배해서 이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부당한 희생을 강요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돈을 더 버는 거죠. 이것은 불법 행위의 문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버스 사업자를 당장 이렇게 처벌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이 문제는 금지되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거래 비용의 문제로서 해결될 수가 없는 것이죠. 거래 비용의 문제로서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과태료를 아주 세게 때려가지고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세게 때려가지고 못하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런 거뭐 괜찮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안 괜찮다고 해도 안 괜찮은 사람들은 통상적인 판단으로 안 괜찮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지 않아요. 눈으로 보는 거랑은 다르죠. 지하철에 이렇게 붙여져 있는 광고들은 위에 붙어져 있지 사람들이 얼굴에 붙이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책 보면 그 광고 안 보인단 말이죠. 광고에서 금방 눈을 돌릴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 지하철을 이용하는 어떤 사람들이 기대하는 서비스. 뭐 앉아 간다면은 아주 오늘 럭키. 그래서 앉아 갈수 있을 때 책도 보고 생각도 좀 하고 MP3도 듣고 이런 활동에 전혀 방해가 안 되죠. 근데 옛날에 메트로에서 2호선에 뭐 삐리릭 새소리랑 함께 뭐 계속 광고 틀었다가 사람들이 항의가 컸으니까 요즘 멈춘 모양인데, 그 메트로가 만약에 항의 때문에 멈췄다면 버스 광고 역시 불쾌한 패로서 불공정한 행위로서 멈춰야 될 것입니다. 이 점은 제가 조만간에는 못하고 나중에 제가 사회적으로 좀 문제를 삼을 생각입니다. 여기 잠시 쉬고 여기 종교적 관념과 도덕적 관념을 한번 읽어보시고 온정적 관습주의로 넘어가겠습니다.